우리의 삶에서 퇴보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생각해보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이나 그리고 면접과 같은 일들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경험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결국은 더 나은 기회를 찾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퇴보로 느껴졌던 일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경험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공통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복음이 퇴보하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기쁨을 잃게 되었고 또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맨 몸의 상태가 되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진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당했던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할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부교회에서 겪어봤던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착하셔서 사역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걱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죠? 대답을 좀 하시죠. 아마도 바울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자신이 당하고 있던 어려운 일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이례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코 자기 연민의 감정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알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복음의 퇴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마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했고 또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성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은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은 그를 매이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의 매임은 평소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를 의미하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이었다면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군인들 중에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매임 그리고 그가 당했던 일들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매임이라는 일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당한 일 그리고 우리의 매임은 언제나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연금술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은 중세 시대에 가장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납을 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러한 기술을 찾아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쓸모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던 그 순간들을 모두 금으로 바꾸시는 삶의 연금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도 바울처럼 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납과 같던 실패의 순간들을 금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의 삶에서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매임은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순간들을 금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끝까지 상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울이 당했던 일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일은 시위대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 세계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진보는 불신의 영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던 일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잠시 믿음이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주었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축되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겁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놀랍도록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이 그들에게 주었던 기쁨 역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당한 일, 그리고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역사를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한 사역자의 실패라고 여겨지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시는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형제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확고히 믿게 되었고 겁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매임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더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록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매게 되었지만 바울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복음은 비로소 복음되도록 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결국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정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복음에는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실패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강력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또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매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히 확신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에는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바울의 매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형제들이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겁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당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을 내 기쁨을 앗아가는 우울한 일로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매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당장은 우리를 어려움에 매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부흥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불신의 영역 그리고 믿음의 영역 모두에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놀랍게도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그리고 시기심과 같은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다수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바울을 대신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이고 싶은,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소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로마 당국을 자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핍박을 더 가중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들끼리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은 실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어떠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20절 이하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을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악한 동기와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따르면 투기와 분쟁과 같은 악한 생각들과 동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한 일들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그 사역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놓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악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그러한 사역자들의 악한 행동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그 신앙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잘못된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의 탈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며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목회자가 탈선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웠던 이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역자들로부터 배운 신앙을 전부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역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역자의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악한 동기는 결국 그 사람을 스스로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1장 9절에서 사랑과 연결되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은 결국 그 사역자를 지혜롭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시기와 다툼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역자는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사역자라도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점은 악한 동기로 사역을 하면 사역은 성공하더라도 사역자는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단히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말년에 총기를 잃고 어리석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사역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넷째, 악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선한 동기로 사역하는 바울과는 다르게 기쁨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매미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쁨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과 같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자신이 하는 사역 외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반드시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매임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들을 언제나 영광의 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